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017년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풉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검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찾아오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잘 알려지는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속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해석하는 다른 방향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는 그 방향으로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표현들을 잘 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만큼 우리가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인생이 이와 같이 상한 갈대와 같이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마음이 가고 주님 가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의 이미지는 누가 바라보아도 연약함이 그지 없는 이미지입니다. 작은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죠. 그 위에다가 손에 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애쓰럽고 슬픔입니다. 꺾여서 떨어져 버릴 것만 같은 미태미태한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한 갈대의 이미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지금 꺼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바람만 불어오면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유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이,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서로가 모두가 다 피해자이고 가해자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도 믿죠. 알고 보면 그분도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제대로 잘 살아서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성숙한 사람으로만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또 내게 가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치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나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던진 그 사람도 알고 보면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화장을 하고 나왔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떤 슬픔과 아픔을 지내고 잊어 먹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상처를 떠안으면서 살아가는 착한 존재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상처 부상입니다. 진짜로 아픈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몸이 아픈 것은 치료받고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기술을 할 수도 없고 기사를 놓을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잊혀진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 저장고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평생 나를 괴롭히고 그 영향력 때문에 힘들어하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뼈가 녹습니다. 심장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아픈 말 한마디 하면 상처로 상도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통통되고 아파하는 연약한 상처받은 마음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이 나를 평안한 힘을 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정에 폭력이 있죠. 언어에 폭력이 있고 자녀를 훈계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죠. 삶의 현장에서도 성추행이 있고 언어 폭력이 많습니다. 약자가 보이면 좀 배려해주고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시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회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바보 취급을 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는 이런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무슨 불과 같은 그러한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갈대가 약하고 상해 있지만 꺾이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보이지만 결국 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가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소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마음에 눌려지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돌보아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약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그런 표현까지 쓰시면서 이들을 잘 돌보아 주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역을 담당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의 주님이셨습니다.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위로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마음을 열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 너희들은 스스로 본다고 하니까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스스로 듣는 자들하고 하는 자들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 그를 세워주고 내가 너희를 고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면서 그 손을 대는 행위는 어느 누구도 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이런 의식 때문에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몸을 고쳐주셨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몸이 낫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람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도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명령을 통해서 다 죽일 수 있었지만은 로마 병사들, 유대 병장들 그들을 그렇게 완력으로 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가슴속에 떠오르는 예수님의 상은 왕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고 매를 맞으시면서 상한 그리스도의 모습, 상처입은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의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셨다고,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 온 가슴으로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상한 갈대였습니다. 상처투성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의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에게 달려들 때에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상처받은 자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약한 자인 모습으로 다 맞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그 지경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순간을 다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당한 자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것, 너의 상처를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고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죠. 그분은 상처 입은 치료자다. 상처 입은 치료자.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상처 입은 치료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오늘 사절 말씀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기운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 밖에 있던 그 섬들조차도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이 관심이 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이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자리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 계시는가? 상처 입은 낮은 자리, 소외되어 있는 그 자리, 울고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께서 가 계십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그곳, 그곳에서 자꾸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홍콩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니 외양을 보면은 저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외양을 보면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이곳이 마치 천국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만은 그 화려함 속에 들여다보면 다 죽어 있어. 그것이 다 뭐하는 곳입니까? 그 빠친코 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온 인생을 다 탐진하고 들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게 스텔리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 빠친코 하는 그 건물들을 대부분을 다 지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권력의 1인자로 군림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 스텔리 할아버지, 지금도 92세인데요. 그 건물을 빠친코 그 건물을 지을 때에 닭장처럼 지었다고 그럽니다. 왜 닭장처럼 지었냐 하면 그 닭장 안에 가두어서 가지고 나오지 말고 평생 그것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모든 택시들은 시큼한 색으로 다 통일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 권력이 대단합니다. 처음에는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을 까만색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는 빨간색은 목을 들려오게 하는 색깔이라고 그럽니다. 빨간 색깔 택시를 타고 빠친코 건물에 들어가서 빠친코를 하면은 돈을 다, 복이 다 나가버린다라는 거죠. 돈을 다 따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돈 다 잃고 가라. 그래서 택시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꾸었다고 그러네. 그런 어마어마한 철학이 그 색깔 하나하나에 또 모양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겉 모양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사람을 막 끌어들이지만은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죽어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주는 사람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만 내고 아침에 그 수저를 하면서 독수리 5마리가 비상 나오면은 전 건물에 비상이 걸리고 그리고 경호원들이 쫙 내려와서 줄을 서서 나를 모시고 1,000원짜리 한 개 넣고 했는데도 독수리 5마리가 탁 나오면은 120억의 돈이 걸려있다고 그러니 나를 탁 모시고 스위트룸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최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특별기에 태워가지고 집으로 보낸다고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주먹을 불 끈지면서 나도 한번 대한민국에서 그곳으로 직항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로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천원짜리 한 장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신문에 크게 날까 봐서 천원짜리 한 장 넣고 하지 않았죠. 그 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그 안에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도 물론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에게는 교회가 있죠. 함께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예배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가장 상처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선교 축제를 하면서 두 분의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오늘 선교헌금을 작성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디에 주님 오늘 그곳에 가 계시면서 울고 계실까요? 혹시 여러분 케네스베 선교사님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케네스베 선교사님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분은 2012년 11월에 북한에 억류가 되어서 2014년 11월에 딱 2년 만에 북한에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북한 국경에 갔다가 우연히 북한 경찰을 만납니다. 혹시 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돈을 안 가지고 있고 왔습니다. 담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선교사가 무슨 담배가 있겠습니까? 담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빵과 과자류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면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담배가 아니고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필요하다.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 후회되고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들은 좀 저렇게 고통을 당해도 싸다고 그렇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가 있고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선교사를 보내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은 저를 북한과 외부 사회로 연결하는 다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내가 북한을 가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서 그 땅에서 기도하고 싶고 그 땅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고 싶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2010년 9월 나진 순봉 중세특구지역에 그 지역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문을 감추고 관광객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려 23번이나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의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자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때에 공유가 되었는데요. 외장 하드를 가지고 간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외장 하드가 북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그 안에 보면 북한에 관한 촬영해 놓은 것, 사진, 그리고 선교 보고서, 선교 편지,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가 되어서 처음으로 가는 거리 5시간, 6시간 차렷 자세로 딱 서 있는 것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5시간, 6시간 서 있으면서 자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니까 벽 뒤쪽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던 북한 사람들의 말소리가 이 선교사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야, 쟤 지금 묵고 있어. 이게 지금 아무런 소용이 없어. 쟤 지금 묵고 있어. 하면서 그만하게 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선교사님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숨기고 있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의 배우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고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오바마가 너를 보냈지. 너는 CIA지. 갑자기 CIA가 되었습니다. 배우가 누구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왔을 뿐이지 대통령이 오바마가 보내서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배우를 그냥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국가전복 음모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열 사람이 믿게 될 것이고 열 사람이 믿으면 백 사람이 될 것이고 백 사람이 믿으면 그건 만 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위협이 안 되겠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국가 전복 음모세가 맞지?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케네스베 선교사님은 이 말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한 사람의 기도와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국가까지도 전복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며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형 내지 무기 징역형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 종일 매일매일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당했습니다. 너무 무료해서 성경책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빼앗겼던, 압수당했던 성경책을 받아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총살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간수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힘을 주었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앉아있으니까 청량 냉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점심때 청량 냉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치 볶음밥 생각이 또 간절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김치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4개월 반 동안이나 이런 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들면은 그 생각대로 이루어져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네 모든 염려를 내게 다 맡기고 이겨내라고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총살 당한 것이 아니라 결국 15년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교화소로 보내져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노동을 했습니다. 콩을 심고 짐을 메고 석탄재를 부수고 도랑을 파고 돌을 나르고 꽃갱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힘이 들어서 퍼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주님, 언제 이 고난이 멈춥니까? 그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요, 듣기 싫은 음성이었습니다. 고난이 이게 유익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참아라. 이 음성이 자꾸만 들려오는데 싫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은 아니고 주일, 일요일이죠. 그날은 주일에는 하루를 쉬게 했습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평택하게 앉아서 허리를 굳게 세우고 TV를 켜주는 그 TV를 하루 종일 보는 겁니다. 그 TV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하도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김일성 찬양하는 노래를 따라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체를 차리고 김일성님 이름에 하나님을 넣어서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이겨내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앉아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전해주대 선교사님이요. 좀 궁금합니다.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하와이 초콜릿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육포가 생각이 났고 에너지바 그리고 봉제들에는 견과류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먹고 싶었습니다. 교화소에 석 달 있는 동안에 27kg나 빠졌습니다. 그해 10월에 미국에서 어머니가 면회를 왔습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고 면회를 오셔서 가방을 한에 들고 오셔서 가방을 들고 무엇인가를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하와이 초콜릿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꺼내는 것이 육포였습니다. 세 번째 꺼내는 것이 에너지바였고 마지막으로 꺼낸 것이 견과류였습니다. 이런 순서로 다 꺼내는 걸 보고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가 의심하고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힘이 났습니다.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갔습니다. 드디어 오바마가 보낸 특사가 왔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꺼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님의 머리를 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제 그 기도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수만 생각으로는 무수히 많이 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그제서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 남겠습니다. 때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선교사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수대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나를 억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먹이도록 했던 양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일꾼이고 그들은 너의 양이다. 그들을 먹여라. 이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네스베 선교사님은 그곳의 수임 번호가 103번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103이라고 불렀습니다. 103, 103번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렀습니다만 이들이 혼자서 선교사님을 찾아올 때는 호칭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야기 좀 하자고요.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래서 그들의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가정 이야기를 들었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얼마나 눌려져 있는지를 다 듣게 되면서 드디어 이 선교사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북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목사님은 왜 여기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네요.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평생 처음으로 선생님에게서 이 목사님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북한 사람들이 다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해. 우리는 단수고 당신은 죄인인데 왜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지? 이런 게 어디에서 나오냐고. 예,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대놓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북한에 억류가 된 지 딱 2년 만에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급히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스바냐 3장 20절을 펼쳐보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스바냐 3장 20절을 펼쳐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주 금요일에 미국의 특사가 와서 토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강력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한테 행한 모든 것을 전해주어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2년간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내가 잊지 않고 있다고 전해주어라. 그래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30일 캐나다 북측에 임현수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인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의 복음을 전쟁에 전하러 갔다가 한 군인에게 잡혀서 억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뉴스가 나올 때에 좀 조심하지, 좀 숨어서 이름 없이 좀 하지, 왜 또 잡혀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욕먹게 만드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케네세베 선교사님을 구출해내시고 그 자리에 또 임현수 선교사님을 그곳에 넣으신 것입니다. 이분은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도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케네세베 선교사님이 억류되어 있던 그 교화소에 바로 그 자리에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제수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관심함으로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조롱당하는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을 해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너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도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것입니다. 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도 갈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동족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도 상황 갈 때입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선교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교에 힘쓰다가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